말씀은 민수기서 22장. 민수기서 22장 우리가 지난주에 전반부를 생각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후반부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생각했던 내용들이 좀 기억나십니까? 이정근 집사님 기억나세요?
조금 납니다.
필라델피아 다녀오셨는데도 기억이 납니까?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아, 참 다행이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두 사람 주인공이 누구죠?
발락과 발람.
네, 발락과 발람. 우리가 우선 이 발락과 발람의 민수기 22장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일도 아닌 지금 사건이 바로 오늘 22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거는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초청해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깔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발락이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 하나가 발람이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외계에 바깥에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런 주석을 읽어봐도 어떤 책들을 읽어봐도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마치 일어난 사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일어났는데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발락이 그 궁에서 미디안 장로나 모압 장로들하고 수근수근한 얘기를 이스라엘 60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람을 불러오라고 가고 그리고 발람이 와서 그들에게 제사상 이제 지금 나중에 23장 24장에 보면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저주를 하려고 이런 장면을 어떻게 지금처럼 무슨 뭐 인터넷이 있어서 누가 중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한 몇 개월 동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시딤이라고 하는 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시딤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시딤 어디요? 이제 다음 나가면 이제 지리가 나올 텐데 시딤이라고 하는 데인데 시딤이라는 말은 가시 골짜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딤. 그런데 여기가 가시덩굴이 많은 그런 도시였나 보죠. 그래서 시딤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딤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평지에 살고 있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한 몇 달 살면서 이들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산에 올라가더니만 내려오질 않고 없어져서 모세의 시체도 무덤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바로 이 모압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기 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자기의 후계자로 지금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또 모압 여인들과 더러운 음행을 행하는 이런 일들도 여기서 사건이 생기고 몇 달 동안에 이 모압 광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거기에 이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네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모압 국가에서 지금 발람을 불렀는지 남발을 불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의 군주와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공모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파멸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깨닫지 못한, 보지 못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뭘로 만든다? 저주를 축복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런 것을 지금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땅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넣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얼마든지 축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락과 발람이 그런 이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전제를 갖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발락과 발람이 있는데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마치 TV에서 드라마를 보듯이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일,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 발락과 발람의 음모,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지금 눈을 뜨고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아, 하나님을 믿는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발락이 발람을 부르러 갈 때 왜 부르러 갔죠? 어떻게? 네, 저주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지금 이단 그리고 또 잘못된 거짓 영들은 마치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저주가 옮겨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능력까지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감히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발람이 사신을 보냈죠. 그런데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을 하죠. 왜냐면 밤새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이 가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방 땅에 그냥 이방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거짓 술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유다 이 히브리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는가 봐요. 아, 그들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빌어보는 거예요. 그 신을 불러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뭐 기도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찾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가지고 너 절대 그들에게 가면 안 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 이방 이 잡술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래서 거절돼서 물러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끝인가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조금 돈보다를 좀 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지위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을 보냈죠. 그래서 은금 이러니까 누구 이름 같은데 네가 은금을 아무리 준다 해도 난 너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이 말을 지금 이 발락이 하죠. 그리고는 밤새 한 번 더 기도할 테니까 그럼 혹시 또 하나님 어떻게 다른 말 할지 모른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라.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을 데리러 왔으면 너 같이 가라 하는 이런 허락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어제 19절,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허락을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허락을 하셨을까?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방임을 하고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방임을 하신 건 맞고 그냥 외면을 하시면서 하든 말든 이런데 이 말뜻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온 저 친구들 누구냐? 저 부르러 왔어. 부르러 왔어. 너 가야 되겠니? 가라, 가.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말, 야, 가고 싶어? 가. 이러면 가란 얘기요? 가지 말란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글자로 쓰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놓았죠. 그 다음 바로 진노하셔가지고 막거든요. 그럼 하나님 가라 해놓고 갑자기 사진을 보내서 막는다는 건 하나님 마음이 변했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가라는 거예요. 저 따위 인간들이 저 누구야? 너를 데려왔어. 가! 가라는가 봐. 하나님께서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 발람이라는 친구는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왜냐하면 이미 탐욕의 눈이 어두웠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속으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도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 손이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발락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초청을 했는가 하면, 누가 너를 막더라도 누가 너를 막겠느냐, 거리낌 없이 한번 와봐라 이래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 들으니까 돈도 탐나고 또 이렇게 같이 지원해주는 원군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발람이 그 다음날 출발합니다. 자, 20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읽고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보겁니다. 이런 말씀은 전제로 놓고, 이게 지난주에 있는 말씀인데, 자,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절부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실이 있다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힘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람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땅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토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람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아르의 성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다 읽었습니다. 한참 읽었는데 대략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나귀.
사람이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자, 나귀가 등장을 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 읽었으니까. 지금 이 발람이 출발을 하죠. 그죠? 뭐를 타고 출발을 하죠?
나귀.
예?
나귀.
당나귀?
나귀.
나귀. 둘이만 가는 거예요, 나귀요? 그럼.
네? 두 아이,
네, 두 종이 있어요. 두 종이랑 같이. 그 다음에 모압 귀족들도 따라갔겠죠. 참고로 그렇게 간다는 것을 머리에 두세요. 왜 이 말을 하냐면 혹시 혼자 가는 걸로 생각할까봐 혹시 오해가 됐었는데 두 종이 지금 수종을 들고 따라가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사람도 뭐가 있는 사람이 두 종이 따라가고 있고 따로 그 다음에 초청 왔던 모압 귀족들도 가고 있어요. 같이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이정은 집사님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자가 막아가지고 나귀가 놀렸어요. 여기 오늘 이 사자가 어디 나 암사자였어요. 사자가 막았나요? 틀림없이
여호와의
예아 이거 사자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사자가 막았대서 아, 당 나귀야 당나귀 사 당연히 사자를 보면 놀라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자가 이제 나귀 안 놀라 사자 당나귀 어디 있겠어요? 네, 사자가 이거는 그냥 사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근데 지금 다 행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나타날 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21절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꿈에 가시라고 가라고 했는데 다시 진노하고 바로 일어나서 아침에 말씀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분노하셔서 불같이 타올랐다 이런 말이에요. 진노라는 말. 여기는 불이 타듯이 아주 막 확확 타오르셨다. 하나님이 못 견디신 거예요. 그럼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가라 한 거는 사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발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응답이 막 네가 그렇게 가려고 가 이런 말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러고 지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흥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발람을 막는데 몇 번 막았어요? 몇 번 막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금방 읽었나 몰라요. 그럼 채찍질은 몇 번 했나요? 세 번인 걸로 봐서는 제가 한 세 번 남았는데 왜냐면 일 없이 때리진 않았을까고 세 번에 제일 첫째로 막은 건 어디서 막았을까요? 자 막은 걸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어디 섰어요?
길에
섰어요. 옆에는 뭐가 있고요? 밭이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길을 딱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근데 이 나귀가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가다가 죽겠거든요. 사자, 여호와의 사자. 사실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대단한 나귀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볼 정도니까 우리는 결국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만도 그 말대로 더 섭섭하네.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의 사자를 고사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도 못하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게 놀랬어요. 나귀가. 그러니까 짐승은 그럼 우리보다 영감이 있는가 더? 아니면 짐승은 우리보다도 더 눈이 밝은가? 특별히 볼 수 있는가? 뭐 밤에 뭐 도깨비물을 짐승은 본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눈을 열었겠죠, 나비의 눈을. 그 딱 보니까 짐승 놀라고 놀랐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주 너무 하나님의 계산되어 있어요. 아주 치밀하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밭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길을 막으니까. 그러니까 밭으로 뛰어드니까 놀란 건 나귀가 놀랐겠어요? 누가 놀랐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발람이 나귀 타고 있다. 지가 놀라는 거예요. 길을 잘 걷던 게 길이 멀쩡한데 갑자기 나귀가 막 뛰면서 놀라 그냥 놀랐고 어이쿠 하고 성적까지 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놀라 뛰어들어가니까 밭으로 뛰어들어가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다가 죽을 뻔했냐고 전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아왔어요.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서? 포도원 밭이 있는 길이에요. 아까는 그냥 길이 있고 밭이 넓어가지고 옆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이 있는데 양옆에 뭐가 있다고? 좌우에 좁은 길인데 좌우에 뭐가 있다고? 담이 있어. 그럼 도망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좁아요. 그래서 겨우 성경에 여기 있는 좌우에 담이 있더라 이 말은 오른쪽 왼쪽 겨우 돌릴 정도의 좁은 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 사자가 딱 서 있어요. 그런 걸 또 봤어 이 저 나귀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밭으로 도망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갔다가는 죽으니까 옆에 담으로 기대었어요. 그러니까 담을 기대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다리를 갖다가 책상 다리하고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다리를 딱 올렸는데 이걸 몸으로 막 비벼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살려다 보니까 이 다리를 아마 삐게 했는지 하여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담을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붙어있었다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 발람은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면 자식하고 또 때렸겠죠. 이놈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어떤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인가요?
피할 때 없는 좁은 곳.
어떤 길?
피할 때 없는 좁은 곳.
예. 세 번째는 완전히 보면 26절에 보니까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도망가거나 담벼으로도 갈 거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런 길앞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으니까 나귀가 어떻게 돼요? 자 도망도 못 가요. 피할 담도 없고 밭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7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발람의
밑에 엎드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람의 밑에 그렇지 발람의 위에 나귀는 엎드린 걸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처럼 거꾸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두 번 피하고 다리도 맞들었죠. 이제 넘어지기까지 하죠. 난리가 났어요. 그때 28절에 멋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귀는 입이 원래 입을 열었다는 얘기 뭐예요? 뭐 여물을 씹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있었어요.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동물이 말하는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여기 한 번 있어요. 지금 나귀가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번 있었는데 어디 있었어요? 예, 장세기 뱀. 뱀이 말했어. 뱀이 누구 보고? 하와 보고 뭐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짐승이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짐승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팔짝 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짐승의 얘기 잘못 들으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짐승의 얘기를 못 들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짐승의 얘기 괜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뻐도 강아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못 듣는 게 행복해요, 지금. 이 지금 하와는 뱀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끔 이렇게 되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발람은 처참하게 나귀의 소리를, 나귀가 입을 열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정은 집사가 대답하는 거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는 이같이 세 번 때렸는가?
아니,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거를 그대로 이정은 집사님 말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나귀야, 입을 열었다. 얘기해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저 읽었으니까.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깨웠는가? 입을 열었다. 그냥 우리말로 하라, 이게 우리말로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뭐 했는데 왜 때려? 이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못했는데 왜 세 번씩이나 때리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정은 집사님이 만약에 나귀가 아니니까 그렇지. 저를 세 번 맞고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냐고 나를 세 번 때리느냐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참 어이없는
얘기야. 왜 때려?
그렇죠. 그렇지. 왜 때려? 왜 세워있어? 내가 뭘 했어? 이거 아니겠어? 그죠? 바로 그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거야 지금. 나귀가.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말을 했어. 여기도 기이한 거야. 나귀 짐승이 말하는 발람은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을까? 그죠? 그럼 평상시에 발람은 나귀하고 자주 얘기하는가? 야, 나귀야 가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주인님 타세요 이러는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신 걸로 봐서는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발람이 적어도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신통한 거야. 그러니까 이방 이 잡신을 섬기는 이 선지자 정도도 그런 정도는 아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귀를 여서 발람에게 뭐 이렇게 듣게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럼 발람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입을 보고 알았다. 무슨 뭐 나귀 입이 이렇다고 해서 알뜻을 알아들었겠어요? 성경학자들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발람이 나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정적 다시 한 번. 네? 자, 요번에는 이정적 다리가 막 삐었어. 그리고 그냥 갑자기 주저앉은 나귀를 보고 하는 거야. 뭐라 그런 게 있어?
일생 동안 너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왜?
그거는 전혀 못하네. 아, 발람이 나귀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나를 거역해가지고.
자, 29절에 있어요. 자, 우선 한번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읽어보고.
왜 내 말을 거역하는가?
아이,
여기서 내 말을 거역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왜 나는 내 말을 거역하느냐?
왜 내 말을 거역하느냐? 그 다음에 또 말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내 손에 칼이 있다고 너는 벌써 죽였으리라.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나귀한테 하는 말 같지 않아. 무슨 굉장히 무서운 사람한테 왜 나 그랬느냐. 나귀한테 지금 다리가 삐어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쪼그리 앉아 죽는데 그럼 짐승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개가 깨물었다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 칼이 있으면 너는 벌써 죽였다.
아이고, 이거 칼만있어 넌 죽었어. 이렇게 봐지 않게.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정은 집사님은 항상 심성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너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정은 집사님 너무 심성이 좋아서 내 손에 칼이 있었거든. 이런 거 같지는 않아.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지금 이 발람이 무지막지 흥분한 거예요. 그죠? 갔다 오면 죽을 거예요. 왜냐면 나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봤고 그래서 놀란 상태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고 발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나귀가 뛰고 막 넘어지고 하는 거 그 사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입장에서는 영문이 모르는 영문을 모르니까 지금 이정은 집사님처럼 저렇게 화를 내서 큰일 나네요. 저걸 화를 낸 게 아니라 너무 점잖은 거예요. 세상에 동물 애호가 같아.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다시 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하죠. 이병택 집사님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정은 집사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자, 그럼 나귀가 다시 발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30절. 한번 그거를 한번 요번엔 좀 많이 어려운데 한번 잘 읽어보고 그거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탄 나귀가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내가 언제든지 내게 변명한 적이 안 한 적이 있느냐.
아니 그대로 이거 한 번만 그걸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나서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어 없었느냐.
있더냐. 여기까지야. 그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역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죠? 자기가 거역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나귀가 하는 얘기를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고 해요. 지금 세 번이나 채찍으로 코피 터지게 맞았어. 지금 주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잘 때렸어. 그러니 맞아 죽겠어. 막 화가 났어 나귀가. 그러면서 주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생 동안 타는 태웠는데 주인님을 내가 말을 배운 적이 거래한 적이 있느냐?
맞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앞에 있는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일 지금 타는 낙이 네가 평생 타고 다니던 낙이 아니야? 내가 이 말이야. 네가 평생 탔던 낙이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은 그런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니까 내가 언제 이런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 얘기해요. 그렇게 하는 얘기거든. 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이 발람도 대답할 때 가로대 없었느니라. 알긴 다 알아요. 그때 다시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물었어요. 지금 발람은 욕망을 안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명예도 안고 그걸 보면서 짐승이 보고 있는 것을 못 보고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발람은 그 당시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참하게 지금 발람을 갖다가 무시라는 게 뭐냐면 세계에서 만방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무슨 뭐 세상에 유명한 술사고 점쟁이고 저주를 한다면 저주를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네가 뭐든지 이때까지 세상에서 알려졌지만 네가 섬기는 신이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모든 잡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람을 갖다가 지금 무참하게 지금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시질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 끝까지 보고 있는데 죽이려면 그거 왜 못 죽이겠어요? 근데 안 죽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인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내보내라 해도 그렇게 반대하니까 재앙을 몇 번 내렸죠? 몇 번 내렸어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했는데도 안 내보내 안 내보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몇 번 내렸습니까? 10번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한 번?
10번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단번에 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는 방법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서 마치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막는데 처음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느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권을 주시면서 막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막다른 걸 먹으면서 우리를 몰고 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그 길을 만약에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고단터져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가면은 나중에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이 꼼짝 못하던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길을 살아갈 때 이걸 잘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길인가 아닌가를 반드시 생각할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 허락을 하고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피우면은 내가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다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어이 고집으로 그걸 뚫고 나가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역경이 딱 생기면은 무조건 포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도망가버렸다. 그런 사람. 아예 포기라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돌아다보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주시는데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막으심은 굉장히 철저해요. 한 번에 막으실 수도 있어요.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데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건 영역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막으셨다. 느낌에 이것을 있던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인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지금 발람처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욕심의 눈으로 가고 가면 그것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막아도 가게 된다. 그래서 욕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욕심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우스갯소리 옛날에 제가 들었던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있어요. 60 먹은 이 부부가 있는데 이제 둘 다 60살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좀 가난하게 뭐 넉넉하진 않게 살아봤어요. 그래서 60이 됐는데 우리도 좀 한번 행복하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이 여자 부인한테 천사가 나타났어요. 네 소원이 뭐냐 다 들어주마.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상하다. 집 좋은 데서 행복하게 살면서 세계 일주도 하고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생활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랬더니 그거 못해주겠냐 짠 하더니 그 다음날 좋은 집이 생겨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렇게 됐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집에서 이제 둘이 이제 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그 남편 할아버지한테 나타나서 너는 뭘 원하냐.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걱정 하더니 가만 대답을 안 해 이 아저씨. 근데 대답해보라 하니까 저는 좀 미안은 한데 한 적어도 한 서른 살 젊은 섹시하고 살고 싶어요. 이런 집에서 이 집에서 한 서른 살 젊은 섹시하고 살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천사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야 인간이 근데 알았다 그 소원 못 들어주겠냐 하고 그 다음날 쫙 했는데 이 아저씨가 90살이 됐대요. 이해 갔어요?
말되네요.
그런데 이해가 이병택 집사님 이해가지 않는다고요. 이해 안 갔어요. 그죠?
나 이건 이해할 수 있나?
사실 드디어 이것은 이 나귀의 모습을 잃어보고 하나님께서 눈을 여니까 이방 이 술사도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자기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술사에게 이 발람에게 가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허락하는 과정도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칼을 든 사자를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짐승보다 못했구나 하는 거예요. 짐승을 봤는데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니까 너 짐승 아니었으면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이미 그래 죽었다. 나귀는 살았지만 넌 죽었다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워. 내가 거기를 복수는 뭐라고 해요? 내가 범죄했다. 죄를 졌다. 자 그럼 나귀가 이렇게 됐을 때 이 발람은 진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한 걸까? 사실 여기에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 앞에서 진짜 회개했다는 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발람은 회개가 아니라 아따가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쭉 설명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거라는 거지. 죽을 죄를 끊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가지 말았는데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내가 안 갈게요. 지금 이거는 정말 간절한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할 텐데 절대 안 갑니다. 이 발람은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건들을 보면은 절대로 발람은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을 보면은 발람이 너무 맛있는 말을 해요. 그죠? 바로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 이 말씀을 잘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우리는 지금 등급이 어떠냐면은 발람은 나귀보다 못해. 어쩌면 우리 등급은 발람보다도 못해. 그럼 발람은 짐승보다 못한 놈. 우리는 짐승보다 못한 놈보다도 그런 말도 못하고 우리를 갖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 이 신앙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위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후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이 발람은 가장 타락한 그런 선지자로 그런 걸로 잘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24장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입에 주시는 말대로 발람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발람을 만나고 나서 이 환영을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어른거리는 게 뭐겠어요? 칼을 단 여호와의 사자예요. 거기에서 감히 알아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 빼면서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23장하고 24장에 가면은 발람은 축복의 말을 해요.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축복의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 우리가 23장, 24장, 25장까지를 우리가 바닥 얘기, 세 번째 얘기를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할 텐데, 여러분 23장, 24장, 25장까지 꼭 좀 읽어가주세요. 그 읽어야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발람은 도대체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혼이 났는데, 나귀보다 못한 놈으로 지켜가지고 나귀한테 혼나고 사자한테 혼나고 이러고 가가지고 발락한테는 반향을 받는데 가서 어떤 일을 할까? 이정훈 집사님 다음에 또 물어볼 테니까 그때는 정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발람보다 우리가 잘 났으니까요. 자, 이 발람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낳는 일을 분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여기 다 뭐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20년, 10년 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횟수만 해도 수백 번은 넘어요. 기도한 횟수도 수천 번은 넘을 텐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얼마나 있었나 영적 얼마나 우리가 민감한가 이 문제를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는가?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절대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요구하는 어떤 강한 충동 같은 것을 내가 느껴봤는가? 여러분 혹시 그려보셨어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옆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라도 우리 한번 그려볼 수 있느냐? 이 말을 착각하면은 그림에서 나온 하얀 수염 기르고 이런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이런 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느냐.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성편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형편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들 문제, 우리 건강 문제, 사업 문제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다른 것이 인도하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가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